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찾아오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이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들의 심중에 찾아와 주옵소서. 마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말씀은 저는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사용해 주길 소원하오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95편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2절로 10절 말씀. 95편 2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 합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길을 지키는 백성이며 그의 세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네 가지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네 가지 단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소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한 좋은 일, 내가 해서 잘 된 일이라고 하면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해서 잘못된 일, 내가 해서 안 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했는데 잘 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했는데 잘 된 일,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누린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안 했는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려움이 닥친 것도 있어요. 그거에서는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삶은요,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진 일이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어떤 부분은 나로 말미암아 되지만 어떤 부분은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다 나로 말미암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잘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잘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에요. 난 잘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억울해 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고 거저받은 거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등가잖아요. 내가 잘하지 않고 거저받은 것은 당연하게 받고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공평한 것처럼 얘기하자면 사실은 되게 나만 유리한 구도를 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에서 받으신 거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이 상관없이 누리시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하고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 슬픔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내 손에서 안 했는데 나쁜 일이 벌어졌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손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자책해요. 여러분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손에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되게 억울해하다가 어느 점에서 나 때문이라고 되게 자기를 공격해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자만한 거예요. 둘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인생이 다 내 손에 담겨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그냥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은 나 때문이 아니라 벌어져요. 그럼 벌어지는 일.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은 내 손을 떠나 있습니다. 인생이 모두 내 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슬픔은 다루진 않을게요. 그 중에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것이 있죠. 좀 분류해볼까요? 첫 번째 기회라고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졌던 기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저를 고용했던 남해순 교회를 포함해서 저를 고용했던 모든 교회들에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전 연말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26살 때 아무런 경력도 없는 나를 그 교회 출신이라는 이름만을 그 교회가 써주지 않았으면 전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의 기회를 주지 못했으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고 제가 이 목회를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 교회에서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꾸리고 목회를 배우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의 숨교회야말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꿈꾸던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전 제게 주어졌던 모든 직장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삶의 기회를 줬고 생활을 유지하게 했으며 제가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이 직장을 사회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사회에 되게 감사합니다. 왜요? 이 사회가 저에게 삶의 기회를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직장을 욕하십시오. 하지만 욕되는 직장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계속 욕하지 마세요. 그거 사라져도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합니다. 전 지금도 고맙습니다. 뭐 저는 연중이 되면 다시 욕할 거예요. 아, 교회가 왜 이러냐? 이건 문제의식을 가져야 개선되고 나아지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하지만 연말 연초에는 그러시는 거 아니라 감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줬고 아껴줬고 기회를 줬고 참아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제 마음을 만졌고 그 마음들이 제 삶을 도왔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연말엔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줬던 사람. 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작은 팁을 줬던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 즐거울 때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연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삶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3. 우리는요. 아름다운 자연에서 편안한 도시를 누리며 문화를 즐거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건강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연을 누리고 계시죠? 물론 요즘처럼 추우면 좀 걱정이 되죠. 너무 추우면. 근데 전 추울 때는 도시가 참 좋더라고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따뜻한 공기를 느끼면서 아 50년 전에 태어나지 않길 다행이다. 뭐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길 다행이다. 아무리 온도를 달군다 하들 이 공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전 창호지가 지혜라는 말이 지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전 콘크리트가 지혜인 것 같아요. 따뜻해요. 샤시가 지혜인 것 같고. 이렇게 추운데 실내로 들어가도 공기가 비슷하고 생각해봐. 어우, 다른 생활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 여러분 도시에 사는 거 굉장히 고맙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인류가 도시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명을 누리지 못했고 편안합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 이때 태어난 것뿐이에요. 자연이 아름답죠. 물론 요즘엔 약간씩 생각이 변하긴 해요. 그렇죠? 사철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고 플러스 40도까지 올라가면 6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한 날 선택한 게 낫지 않을까. 아예 덥거나 아예 춥거나. 그렇죠? 옷이라도 일괄적으로 갖고 있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 들지만 연말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노을이 아름답고 느끼신 날이 있습니까? 해외 어디 나가서 지방에 어디 가서 자연이 아름답고 느끼신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보기만 할 뿐.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도시는 편안합니다. 좁고 넓으면 참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를 누리고 있어요. 문화는 즐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상당수, 가끔은 전 마블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방탄이 있어서 감사하실 거고 여전히. 그렇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컨텐츠, 영화, 드라마, TV, 스마트폰, 유튜브. 유튜브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들 보고 있으니까 안, 이건 2부 가서 얘기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은 누군가의 설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거기에 일정한 작은 페이를 한다고 하지만 그 페이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만큼의 페이는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삶에 되게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돌아보시죠. 여러분 1년 52주 동안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은혜가 있으세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수련회에 가서 정말 깊게 하나님 만나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아, 요즘처럼 하나님이랑 친밀해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쓱 지나가서 잊고 있지만 그 은혜의 순간순간 순간들이 아니면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와 좀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나는 아닐 거예요. 사실 그 순간순간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마음과 영혼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긴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걸어가다 보면 내 손에 담겨있지 않은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사회가 나에게 기회를 줬고요. 내가 부족했어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바꿔가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선량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예의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만드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감사는요 예의가 아니에요. 감사는 인격을 만드는 관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삶은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람, 후회, 감사, 슬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삶의 다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네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라는 다리를 빼잖아요. 이 사람이 보람도 느끼고 후회도 하고 슬픔도 느끼는데 감사는 모른다 하면 이것이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보세요. 내가 내 손에 담겨있지 않은 부분에 감사한 것, 받은 건 당연하게 생각해. 그건 원래 있는 거지, 공기처럼. 누가 그걸 감사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한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쪽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받은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안 좋은 일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삶에 대해서 억울하게 느낍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되게. 왜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쪽 측면을 외면하면 한쪽 측면만 커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로 볼까요? 내가 감사가 없으면 내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의 공로를 다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나에게 돌리겠죠. 내가 잘한 건 30%고 세상이 준 건 70%예요. 내가 30을 잘했지만 70의 은혜로 그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내가 100을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된 자아를 갖게 돼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아요. 또 같은 기회를 주면 내가 그렇게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30을 잘했지만 뭔가 타이밍도 잘 맞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흐름도 맞아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시 제로 세팅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감사의 영역에 비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죠? 이 네 가지 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칸을 비워버리잖아요. 감사 칸을. 그러면 옆에서 쏟아져 들어와요. 옆에서 슬픔이 아래쪽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억울한 일만 당했다고 생각해요.
아래쪽에 치고 올라와 버려요.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해서 자만해져 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도와준 사람도 없고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보세요. 마지막 문장이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도와준 사람도 없고 안 좋은 일만 생겼어. 근데 결과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됐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난 너무 대단한 사람이지. 그치? 내가 사람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영웅이야 영웅. 이게 자기 혼자 생각하면요 이게 영웅 스토리예요.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그걸 해냈단 말이야. 감사한 일도 없고 받은 건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난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야 돼. 난 대단하니까. 또 하나. 난 너무 피해봤다. 여전히. 그렇죠? 난 너무 피해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미안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해야 돼? 이 시간에 나한테 카톡 보낸 사람은 누굴까? 신기하다. 교인이야. 무슨 생각이지? 영화는 우리 친구야. 두 번째. 그럼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사실 이렇게 잘 해낸 내 힘으로 잘 해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되게 나만의 아픈 상처가 있어라고 하니까 자기 연민을 느끼겠죠. 제가 피해자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라 또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난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사람이 나를 존중해야 돼. 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야 돼. 이게 합쳐지면요 세상 무례한 사람이 출현해요. 이게 합쳐지면 세상 무례한 애가 나온다고. 여러분 자수성과하신 분들 혹은 삶의 작은 성공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합쳐질 때 그래요. 난 잘났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 되고 난 피해자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모두가 나한테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감사 섹션 하나만 비워버려도요 그 사람 인격이 전체로 틀어져 버린다니까요. 보세요. 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 자꾸 피해만 봐서 일이 잘 안 됐어요. 결과가 안 됐어요. 결과 안 됐으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 결과 안 좋으면 무력해지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겠지. 그렇죠? 아, 내가 감사한 부분이 있고 잘된 부분도 있는데 그걸 싹 안 봐버리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일이 이렇게 안 됐어 라고 하면 난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날 안 도와주는구나. 무기력해질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 세상이라고 타겟팅 될 때는 뭘 느끼겠어요? 굉장한 분노를 느끼겠죠. 그리고 나는 피해받고 억울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보상심리를 갖게 되겠죠. 세상과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근데 감사 폴더만 하나 딱 빠져나가 버리면요. 내 삶에 감사한 부분이 있다는 걸 못 느끼면 아니 잘 됐던 부분도 있는데 잘 안 됐다고만 자꾸 생각해요. 도움받은 부분도 있는데 도움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하면 될 건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는 마음만 자꾸 가져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서 뭔가 하늘에 떨어지기를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세상 무례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세상 게으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 다 진짜 게으른 게 아니에요. 진짜 무례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사람이라니까.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얘기해보면. 근데 뭐 하나가 빠지면 삶에 감사만 빠져도 이 도미노가 엉켜버려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부분이 확 드러나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는 그냥 이렇게 그동안 감사했던 거 한번 생각하고 아니에요.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어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인격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는 반복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렇죠? 회사역은 50%만 하세요. 회사 칭찬은 50% 하세요. 나에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주변 사람 욕을 50%만 하세요. 왜 나쁜 사람들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잖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를 50% 하셔야 돼요. 삶에 대한 불평불만을 50% 하세요. 하지만 삶에 대한 즐거움, 고마움, 감사함 50%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50% 하십시오.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50%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시는 애가 있으니까. 이 균형을 가지면 그게 뭐에 영향을 미쳐요? 네? 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조금 더 건강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좀 생겨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아, 이런 슬픔이 있지만 이런 감사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잘 풀려나갈 수 있어. 균형이 생겨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다 맞고, 내가 너무 피해나고, 내가 너무 잘났고 이러지 않아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아, 난 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난 좀 이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나? 라고 좀 겸손해져요.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긍정적이 됩니다. 문제가 있고 힘이 들어. 근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생깁니다.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관대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잘못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거저 받은 것이 있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생겨요. 하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빡빡해지자 인색해진다. 관대해져요. 감사가 있습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 문제 하나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또 되어나갈 수 있다는 낙관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감사하자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하게 있었던,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데 받은 것들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한 시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으로 닿지 않는 부분, 큰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얘기해요. 앞에 분을 다시 가보죠. 크신 하나님 얘기해요. 오라,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지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뭘 인식해요?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죠. 내 손에 담겨있지 않은 큰 영역을 인지해요. 그렇죠? 근데 큰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잘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에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경배한단 말이에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손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던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돌보셨던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다 맞다고 고집부리지 않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가지 않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죠? 되게 평범한 시예요. 근데 시인데 95편의 독특성은 시인데 갑자기 8절에 사건이 나와요.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맞서에서 지냈다는 것 같이 너희 말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표현한 일들이 나오죠. 일단 감사의 시를 지어 부르면서 감사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감사 없었던 한 장면을 예를 들어요. 감사가 없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요. 그게 맞서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조금 이따 본문을 다시 보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했던 감사한 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요 상황에서만, 그렇죠? 요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조사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렇죠? 마사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 시점에서 그 물 없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을 조사했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원망으로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새로 말하면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해요. 40년을 근심. 사건을 다시 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리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근데 백성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은 집중합시다. 요걸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세요. 이 얘기예요? 아니죠. 다투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장 물을 내놓으라고. 이거죠. 왜 물이 없냐고.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원망하여 이르매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네가 내 자식을 죽이는구나. 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때도 우리를 인도해냈구나. 모세가 느끼기에 이들의 이 분노와 표현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죽일 듯이 달려든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당장 물 안 내놓으면, 물이 당장 안 나오면 돌을 쳐서 얘를 죽일 기세라는 이 사람들이. 상황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상황만 보면 이해가 되죠. 어머님, 농경과 목축의 차이 아시죠? 농경은요, 이번 가뭄을 견뎌도 내년이 있어요. 그렇죠? 농경은 씨앗만 갖고 촉은 목피해서 내가 살아만 있으면 내년 봄에 씨를 뿌리면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농경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강, 천, 이 물을 끼고 농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농경 사회에서 쭉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목축은 어디예요? 때로 돌아다니죠. 때로 돌아다녀요. 때로 돌아다니는데 어느 지역에 딱 가서 애들한테, 양떼들한테 풀을 먹였는데 이제 여기 풀이 다 떨어졌어. 저쪽 산으로 가서 풀을 먹여야 돼. 그래서 저쪽 산으로 다 데려갔어. 근데 그쪽 산에 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끝이에요. 죽음. 왜? 다른 산으로 이동하긴 이미 너무 많이 왔어. 뭐 그중에 새끼 몇 마리는 살아남아서 내년에 다시 키우나? 아니면 싹 죽어요. 싹.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가족들은 사나? 아니면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축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데예요. 야, 조금만 이동하면 강이,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제일 멀리 이동해서 물을 찾아도 거긴 바다예요. 그러니까 어디 물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의 상황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죽는 건 괜찮아. 얘들이 또 센치멘탈해서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이 어린 새끼들이 죽는 건 못 보겠다. 얘가 누구 때문에 죽어? 모세 때문에 죽잖아. 하나님 때문에 죽잖아. 입에서 안 나갔으면 이렇게 목말라 죽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분노가, 원망이. 그 상황만 보면 맞아요, 틀려요? 그 상황만 보면 맞지. 그 상황만 보면 맞지. 그 상황만 보니까 그렇게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이들이 감사한 사람들이었다면, 감사를 배운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았죠. 그렇죠? 이 사람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이 사람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열 가지 재앙을, 홍해를 그렇게 여기까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쳐서 거기서 꺼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만 하셨어요? 아니죠. 그 전에 마라란 지역에서도 쓴물, 먹을 수 없는 물만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도 내가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때는 마시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했었어요? 아니에요. 또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만나가 내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 내린 그 만나를 내가 먹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감사를 기억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우리가 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나에게 주고 계시고 이들이 감사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이 감사가 있었으면 아, 이게 큰 문제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오신 게 있기 때문에 또 해결을 가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되나,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겠죠? 모세에게 눈을 부라리며 진짜 막 화를 내면서 당장 죽여버릴 것처럼 나는 너무 맞고 넌 너무 틀리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난 너무 맞아. 넌 너무 틀려,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근데 감사를 안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 저희 입장에서 지금 마음이 지금 되게 급한데 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아, 왜 이렇게 물을 안 주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나님 입장이 좀 어떠신지. 저희를 죽일 생각은 안 하실 텐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죽지는 않을 텐데 그럼 하나님 입장 어떠신지. 이렇게 겸손했을 거예요. 낙관적이었겠죠. 이것 때문에 죽네 사네 죽이네 어쩌네 그러지 않았겠죠. 내 아들들도 다 죽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가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이 조그만 애가 막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그래. 근데 얘가 좀 이따 이렇게 완전 목이 말라서 죽어버리겠구나. 이 상상을 하고 지금 모세 앞에 갔으니 돌이 들려 안 들려? 돌이 들리지 그러면. 내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 다음에 그 최악의 경우가 일어난 것 같은 감정을 다 느끼고 가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 긍정적이 되냐고요. 근데 내가 감사를 알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 되죠. 하나님께 이 아들을 아끼시는데 죽이지 않으신다. 이 일을 풀려나갈 수 있다. 감사를 알면 여유가 생기죠. 이 문제 속에 딱 빠져서 이 문제 하나에 아등바등하지 않게 돼요. 감사를 하면 여유가 생겨요. 왜요? 다른 문제를 풀러왔던 경험, 내가 하지 않았는데 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보람만 느끼는 사람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극도의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렇죠? 감사를 아는 사람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낙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면 그런 여유가 생긴다. 이들이 이랬다면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이들이 이랬다면 전혀 다르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인이 시편의 감사의 시를 기록하다가 이 사건을 함께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감사 없음에 빠지지 말라. 감사가 없으면 뭘 못해요? 감사가 없으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를 돌보시는 목자다. 내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내가 갖게 되면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적용합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오늘이라는 당면 과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당면 과제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감사할 것처럼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는 뭐 peace, 평화로울 때, 더 이상 오늘이라는 당면 과제가 없을 때, 그쯤 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지금은 이 오늘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당면 과제에 내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가 정말 필요한 날은요, 이 날이에요. 나에게는. 감사를 자꾸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의를 차려. 이것 좀 다 지나가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의 차리지.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때 가서 내가 얘기하지. 근데 지금은 내가 점심이 아니에요. 감사는 예의가 아니에요. 감사는 관점이고 인격이에요. 감사가 있어야 그 당면과제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어서 그 당면과제에 막히는 거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오늘이 주는 감정이 완전 집중되어 있으면 분노가 올라와 안 올라와 원망돼 안 돼 지금 죽어야 살아요. 이 사람 말이 다 맞아요. 내가 오늘의 상황만 딱 붙잡고 오늘 힘든 거 오늘 어려운 거 오늘 답답한 거 오늘 문제인 거 이것만 딱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내 말이 다 맞지 무슨 감사를 해 지금.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진짜 해봐요. 집에 가서. 나 요즘 부끄러워서 못하겠네. 할 수 있는 사람은 티나지 않게 따라해요. 진짜 숨을 천천히 쉬세요. 천천히. 내 생각과 감정이 막 달려갈 때. 그렇죠? 여러분, 이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더 이럴 때가 많아요. 내 어떤 이 문제, 내 생각과 감정이 막 달려갈 때 느리게 생각하려고 하세요. 느리게 생각하자. 느리게 생각하자. 난 지금 너무 빨라. 느리게 생각하자.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의 시작점을 여기 있지 말고 어디서요? 3년 전으로 돌려요. 저는 10년 전으로 돌려요. 뭔가 긴박하게 느껴질 때 생각의 시작점을 전 10년 전으로 돌려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감사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제 인생을 다시 천천히 봐요. 감사라는 검색어, 그 검색에 뜨는 것만. 그렇죠? 보면 어때요? 저는 개척하는 첫 해 제일 힘들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무서웠는데 내가 개척하는 첫 해 7살짜리 이한이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걸 읽어보면서 얘가 고3 때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오네. 내 손을 떠났단 말이야. 제가 그 전에 개척할 때 말고 그 훨씬 더 전에 정서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면적으로 내가 맨홀 현상을 좀 훅 꺼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내 목표를 할지 말지 고민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손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출발점을 뒤로 돌려서 그 흐름을 타요. 천천히 이 문제 그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건 서서히 멈추고 내 생각의 시계를 저 뒤로 돌려서 이렇게 천천히 와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볼 거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내 취향인데 난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난 국문과잖아요 출신이. 상상을 해봐요. 그때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답답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건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니까 그렇죠? 난 그 순간에 있었던 천사를 한번 상상해봐요. 약간 캐톨릭적으로. 내 마음에 어려울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셨구나라고 상상해봐요. 내 환경이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사가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줘서 나를 도와줬구나라고 상상해봐요. 하나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나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분명 나를 도우셨다라고 상상해봐요. 그리고 다시 내 문제로 돌아와요. 이 문제는 여전히 답답해요. 여전히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주의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고 상상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고 믿어요. 그 마음으로 여기를 다시 바라봐요.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난폭한 마음과 자만한 정서를 내려놓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저를 돌보소서.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제가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제가 주께 듣겠사오니 저를 돌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삶의 네 가지 균형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람을 느끼는데 인색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인색해지지 마세요. 보람을 느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한 거예요. 보람을 느껴야 잘했던 걸 또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보람을 느끼세요. 근데 보람만 느끼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만해집니다. 주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했던 부분 중에 제란 바란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회와 인연과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고 목회가 여기까지 오고 내 가족이 여기까지 오고 거기에 내가 잘한 건 30 기회와 인연과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람에만 익숙해지지 마세요. 뭐 후회하셔야죠. 후회만 하지 마세요. 후회만 할 거면 차라리 보람만 하자. 본인이라도 편하게. 보람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본인 편하거든요. 후회만 하면 본인들 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럼 그럴 건 보람만 하세요. 여러분들 왜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정말 후회하셔야죠. 슬퍼하셔야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근데 그거 룰인 거 아시죠? 인생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겨요. 그게 룰이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슬퍼하시되 억울해하지 마세요. 일이 생겨요. 안타깝게도 삶의 일부예요. 슬픔 없는 땅이 천국이죠. 이 땅 그렇지가 않아요. 생겨요. 설교하진 않았지만 옛날에 많이 했어요. 슬픔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슬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슬픔에 묶여요.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슬픔에 묶여요. 슬픔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슬픔에 묶여요. 슬픔에서 체념하는 사람들이 슬픔에 묶여요. 슬픔을 받아들인 건 뭐예요?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슬픔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슬퍼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받아들이되 계속 이럴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게 슬픔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와요. 그 슬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슬퍼하지 않는 거잖아.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좋은 일도 많은데 뭐. 그건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슬픔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있는 걸 부정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세요. 슬퍼하세요. 계속 이럴 수는 없다고 고백하세요. 위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 슬픔을 위로받아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진 않지만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위로는 있어요.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할 동안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자만과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는 한 해가 하루 남았는데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제가 드렸던 폴더를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기회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북마크처럼 기회, 인연, 삶, 은혜 이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아, 내가 올 한 해도 많은 것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예의 차린다고 아 감사하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셔서 여기서도 잘 되어져 가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세요. 요즘에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감사하세요. 뭐 이게 초단이 기독교에서 자꾸 이상하게 적용이 돼서 힘든 일 있으면 감사해 뭐 이러면 되게 상처되잖아. 내 힘든 거 아픔을 되게 외면하는 말 같잖아, 그렇죠? 되게 싫던데 그런 말 하면. 근데 그 말이 원래 그 말이 아니라 되게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얘기가 이상해진 거고. 사실은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일수록 내가 감사의 관점을 회복하여 이 힘든 문제에서 담긴 하나님의 희망을 만나는 것이 이 힘듦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성찬식 하는데 성찬의 오프닝으로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는 전 올해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항상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은혜에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내게 받은 기회가 더 감사하기도 했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더 감사하기도 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더 감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올해 저에게 가장 큰 감사는 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큽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전에는 다른 게 더 중요하고 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올해는 정말 은혜가 제일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굴 주셔서 어떻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나를 나답게 하시는구나. 나를 구하시는구나. 내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은혜 주셔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찬의 고백 마지막 주의하다 보니 그런 고백을 담는 성찬식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게 많지만 그중에 은혜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감사한 거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거 천천히. 전 은혜가 많이 기억나는데 혹시 좋은 사람 만나셨습니까? 올해 좋은 기회를 얻으셨습니까?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선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감사합시다. 돌아보시면서 먼저 감사하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당면 문제를 좀 떠나서 이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삶의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회들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저희가 그 기회들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기회가 아니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회가 아니면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회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아버지, 그 기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신 기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주신 사람들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정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많이 한명 한명의 감사함, 이들이 베풀어준 마음에 감사하고 이들을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고 이들을 함께 해준 시간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들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보내셔 저를 구하셨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내가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신뢰받고 이 많은 목사를 중에 지지받은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감사로 내 삶의 책임감 있게 다시 한번 사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려 내 삶의 책임감을 잃어버렸다면 저를 용서하시고 이 깊은 감사로 내가 다시 한번 사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하나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을 주셔서 제가 이들을 누리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던지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걸어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모두를 감사합니다. 우리 것이 나의 시각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화가 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그 마음들을 제가 내려는 세대로 제가 도우시는데 하옵소서.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52주 중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래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게 가장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지켰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받은 은혜 있으십니까? 이 52 중에 예배 중에 이 52번째 예배인데 내가 그날 은혜 받아서 많이 마음이 좋아지고 삶이 회복되지라는 게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때 저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성찬을 처음 행하셨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담으시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보이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살리시는 선물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식으로 나의 진심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되 단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참여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세례에 참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이 성찬이라는 예식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담으셔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분병할 떡인데 이건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떡의 고백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그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를 위하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며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교신 은혜가 있어 제가 인생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때로 제가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있어 인생길이 쉽게 걸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허덕거리며 빠져있다면 거기서 건지시고, 나의 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거기서도 건지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인해 내 삶의 어려움에 빠져있다면 그곳에서도 건지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의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게 주신 삶에, 내게 주신 사람들의, 내게 주신 기회에 감사하오니, 내가 피해만 입고 살아온 것처럼 어리석게 봤던 것이 있다면 그 부정한 시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의 문제 앞에 서서 겸손히, 당당히, 긍정적으로, 여유롭게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내려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찬기는 예배 이후에 앞에 꽂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오늘 그 청소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옆에 창고를 좀 정리하고 외부 공간을 정리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이 예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요. 셀 모임은 1시 20분까지 하고 약 한 5분 전, 오후 예배 시작하기 5분 전까지 청소를,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이 있어요.